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VOA 이조은입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km 미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군은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53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50km 이상으로 최소 500km를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행동은 일본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국민 안전에 관계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게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100일을 하루 앞둔 어제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어제 오전 우크라이나에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중 몇 기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가 총 37기의 미사일과 3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사일은 격추하기 어려운 탄도미사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 인기 작가를 외국 요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 그리고리 크하르티슈빌리를 외국 요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보리스 아쿠닌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이 작가는 조지아 태생으로 러시아 베스트셀러 추리 소설가로 꼽힙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의 반러시아적 견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작가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원 두 명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야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 3명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원 2명은 지난 11일 소말리아 해안에서 야간 승선 임무를 수행한 후 실종됐습니다. 대원들은 차단 임무를 수행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해 선박이 떠내려가자 선박 위로 올라가던 과정에서 실종됐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지침에 따르면 한 명의 대원이 조난당하면 다른 대원도 그 뒤를 따라 뛰어들어야 합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5m, 서해 2.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도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주원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최근 환경 건강 분야의 중요한 발견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쉽게 눈에 띄는 돈을 주고 사 마시는 이 생수병에 담긴 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돼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과 럿거스 대학 연구진이 미 국립과학원 회부에 게재한 논문에서요. 혁신적인 이중 레이저 현미경 기술을 사용해서 생수 1리터당 평균 약 25만 개의 미세한 7개 종류의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고 이중 나노플라스틱이 90%에 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생수 속 나노플라스틱 입자의 존재는 지적된 적은 있었지만은요. 추정일 뿐 어떤 종류인지 또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이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발견으로 평가됩니다. 자, 연구팀은 세 가지 대중적인 생수 브랜드의 다섯 가지 샘플을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이들 플라스틱 입자 대부분은 생수병 자체와 또 물을 정화하는 데서 사용된 역삼투막 필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나노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나노, 그러니까 10억분의 1미터, 나노미터 단위로 측정되는 플라스틱이라는 말인데요. 크기로 보면은 입자가 아주 작아서 인간의 세포와 뇌, 간, 뭐 태반 등에도 혈액을 타고 들어갈 가능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나노플라스틱 입자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이 입자들이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조직에 침투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팀은 이 생수와 수돗물에 존재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의 수돗물 공급도 연구할 계획인데요. 자, 이번 발견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제생수협회는요. 나노 및 미세 플라스틱의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미국 화학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감이 표현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은 보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연구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 부류는 연구진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수 소비를 줄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 연구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바다, 식품, 심지어 식수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1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지난해 미국이 기후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전 두 해 동안 배출량이 증가한 후의 일이라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주 요인은 화석연료에서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비교적 따뜻해진 겨울로 인한 난방에너지 사용 감소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기후 목표에 부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전문 회사인 로듐 그룹에 따르면 미국은 2005년 대비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17%만 줄였는데요. 2030년까지 50에서 5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7%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 이상 급감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2021년과 2022년 다시 증가해서 2019년 수준보다 6% 낮은 감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로듐 그룹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아직 배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운데 이 법이 2030년까지 최대 42% 감소 배출을 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화석연료 확장을 제한하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현재 둘로 나눈 의회를 고려할 때 올해 이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지난해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기상기후 및 재해 사건이 28건 발생했는데요. 이는 연간 평균 8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추방재판. 미국 전역의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 사건 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2024 회계연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1년 전 약 200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아 약 150건으로 나타났고요. 뉴욕에서 100여 건, 그리고 뉴저지,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원의 이런 적체 현상은 신규 접수건이 처리 건수의 두 배 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2023년 회계연도 동안 신규 접수는 130만 건이었지만 실제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추방 재판 처리 건수 중 1.4%만이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받았는데요. 이는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수년간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의 증가로 인해 이민 법원의 적체가 더 심화됐는데요. 실제로 2023년 6월 말에는 약 240만 건이었는데 9월 말에는 약 280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이민법원 판사 수가 적다는 것도 적체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의 판사 수는 680여 명에 불과하며 각 판사는 평균적으로 약 4,50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판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추방 사건을 제때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미사일 파편에서 한글이 발견됐다는 소식 VOA가 단독으로 보도했죠. 자, 이 기사 독자들께서 가장 많이 읽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해 10월 31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요르단 공군에 의해서 요격됐습니다. 이 미사일 엔진 덮개에서 나라는 표기가 발견됐는데요. 이 글자는 이란어나 아랍어 문자와는 다른 것으로 이 한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라고 외교 소식통이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미사일은 어디서 온 걸로 추정되나요?
네, 이 미사일에 장착된 엔진은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이란이 개발한 이 터보 제트 엔진 톨루10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란에 제공한 엔진 부품이 후티 반군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북한이 그 북한 미사일이 예멘 후티 반군에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7년에 북한제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B 미사일이 예멘에 공급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 미사일을 이용해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네. 그런데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에서도 한글 표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DOA가 입수한 사진에는 북한의 대인살상용 유탄 발사기인 F-7의 신관에 비저-76 18-80053 같은 한글 표기가 찍혀 있습니다. 신관은 포탄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기폭장치로 통상 포탄 안쪽에 자리합니다. 이처럼 신관을 촬영한 사진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되면서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F-7 같은 인명살상용 유탄 발사기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서 하마스가 F-7의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서 대전차 로켓 탄두에 장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북한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중동 위기를 북한과 연결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비방 책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했는데요.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내용 좀 정리해볼까요?
네,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예, 한국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정해진 적대행위금지구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해당 구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 따라 설정된 이 완충구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까?
네,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동해와 서해, 북바 한계선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사격, 함정 기동 훈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5km까지 구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해서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 훈련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북바 한계선 인근 해상 완충 구역으로 포사격을 실시함에 따라서 한국군도 9.19 군사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이 지상과 해상 완충 구역에서 정례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북한군은 지난 5일 백령도 북방 장산군 일대, 연평도 북방 등산군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고요. 서북도서에는 한국 측 해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서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반복해서 사격을 실시했죠?
맞습니다. 6일에는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사격을 실시했고요. 7일에도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지만 이들 사격이 대체로 측방에서 실시돼서 한국군은 대응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언을 했네요.
네,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다면서 이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군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보고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서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이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석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면서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조롱했습니다.
네, 자,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러한 북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네요.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가면서 대남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해상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북한이 실제로 포를 쌓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김 위원장의 위문 전문 발송은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인도주의적인 면모를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동시에 북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면서 미한일 안보 협력의 틈을 벌리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일본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기사 독자들께서 또 많이 읽으셨는데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을 겨냥한 군사 도발 예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으며 유사시에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인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라고 지시하는 등 이 대남 위협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 빅터차 석좌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빅터차 석좌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올해 외교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의미라고 전망했고요.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더 많은 무기 시연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북한의 호전성이 한국 총선과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국장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입장에 동의하고 있고 미한일 3국의 군사훈련과 협력 강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한 배경과 이유,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모색하고 대미 관계에서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오랜 의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서 벗어나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 핵무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비핵화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유엔을 이용해서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인신님의 퇴치를 위한 아주 강력한 글로벌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봐야겠죠?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1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를 양국 및 다자간 외교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 방지의 달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이달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고 법의 지배를 약화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전 세계에서 폭력을 부추기는 재앙을 근절할 걸 재다짐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온라인 사기 및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 확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를 확인하고 대처할 걸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날 블링컨 장관이 인신매매가 진화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대응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진화하는 인신매매 동향을 추적, 대응하기 위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의 강력한 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를 활용해서 현재 동향을 탐색하고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성명에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지난 2000년부터 발간한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2003년 이후 21년 연속 인신매매 관련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 범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바로 운동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정말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생활 속 경제 시간에는 미국의 운동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역설의 나라 미국. 미국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한 가지 아주 역설적인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비만율을 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 2019년 기준 미국의 비만율은 무려 40%에 달하며 1위에 올라 있습니다. OECD 평균이 21%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겁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질병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인데요. 미국 국립심폐혈연구소는 체중 감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nd by taking control now, you may lower the risk of developing serious health problems like heart disease. 체중을 줄임으로써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2형 당뇨 등 심각한 질병 발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1위는 뭘까요? 피트니스 등 운동 산업 규모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피트니스 산업 매출 규모는 330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비만율은 가장 높은데 운동 산업 규모도 가장 큰 미국. 부의 양극화가 아니라 운동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역설의 나라 미국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운동산업, 어느 정도 규모죠? 미국의 운동산업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피트니스 센터 산업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한국에서는 헬스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유산소 혹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피트니스 센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미국에는 약 11만 5천 개가 넘는 센터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침이 있었지만 이 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2.6% 정도 성장해왔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 피트니스 산업 규모는 4,34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센터에 등록해서 운동하는 미국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이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다양한데요. 월간 평균 비용은 $30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센터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은 달라지는데요. 가령 수영장이나 사우나 시설 그리고 농구장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월간 비용이 $100를 넘기도 합니다. 피트니스 센터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네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달리기 운동을 하는 미국인은 인구의 약 15%인 5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수도 약 5,140만 명으로 달리기 운동하는 사람 수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바꿔놓은 운동산업 풍경.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난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운동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면서 실내 운동 위주의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시장 매출은 30% 이상이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운동 사업의 다각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피트니스 산업의 온라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접 만나서 함께 운동할 수가 없으니 각자 개인 공간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 구현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업체가 펠로톤 그리고 토날입니다. 펠로톤은 실내 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에 특화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토날은 근력 운동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사업체의 기본 방향은 비슷합니다. 펠로톤과 토날은 각각 유산소 그리고 근력 운동을 진행하면서 기기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토날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martest home gym that learns as you get stronger with personalized expert coaching and revolutionary digital learning.
이 개인화된 전문 지도와 혁신적인 디지털 기구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 펠로톤과 토날 모두 팬데믹 기간 크게 성장했지만 현재는 팬데믹 국면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팬데믹 이후 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운동의 온라인 소셜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운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가령 필라테스나 요가 등의 운동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자신의 운동 활동을 공유하는 겁니다. 버지니아주에 사는 박선린 씨는 최근 유튜브에 개인 계정을 만들고 필라테스 강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러면 근육이구나. 핵심이 건강이. 아 그래서 나 알려주고 싶다. 내가 만날 수 없잖아요. 모두를 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내가 굳이 오피스를 구하지 않아도 근데 그거 없이 바로 지금 당장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하나의 스튜디오가 돼버린 거지.
스마트해진 운동산업. 최근 운동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세는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보조해주는 유무형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형 기술로 대표적인 것이 건강과 운동을 보조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건강 그리고 운동과 관련한 앱이 앞다퉈서 개발됐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기록하거나 운동량을 기록해주고 혹은 자신이 먹은 음식의 열량을 계산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의 앱이 개발되어 출시됐는데요. 주요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건강, 운동 관련 앱은 35만 개가 넘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월간 해당 분야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39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 피트니스 앱의 매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피트니스 앱 매출은 10억 달러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 거의 20억 달러에 도달했고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약 35억 달러, 5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마이 피트니스 팔, 이 대표적인 피트니스 앱인데요. 식단 일기, 운동 일기, 그리고 식단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이 앱은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사용자는 2억 명에 달합니다. 제 스마트폰에 마이 피트니스 팔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원하는 체중 감량 정도 등을 입력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써야 하는 칼로리의 양이 1685칼로리라고 계산해주네요. 아침과 점심, 저녁은 뭘 먹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솔루션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형 기술은 스마트워치입니다. 특히 운동 그리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스마트워치는 이를 착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맥박을 체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는지도 확인해줍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 스마트워치 제조업체 핏빛에서 만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현재 맥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요. 건강을 위해 만보를 걸을 것을 권고하면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3,400보를 걸었으니까 6,600보를 더 걸어야 한다고 알려주네요. 자, 이제 착심삼일을 극복하겠다는 그 의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남은 6,000보를 위해서 틈나는 대로 걸어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운동산업 이모저모를 확인하면서 미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약 1년 뒤인 1962년 10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1962년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극심한 군비 경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서 소련을 훨씬 앞서고 있었고 멀리서도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소련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은 동맹국인 쿠바에 장거리 핵미사일과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고 1962년 여름 비밀리에 이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소련은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쿠바에 보냈습니다. 쿠바 현지에서 미사일 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미국 정보 당국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이 미국의 고공첩보기가 쿠바에 건설 중이던 미사일 기지와 부품을 운반하는 선박 등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배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핵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소련의 행동을 무력으로 저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며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강경한 대처 방안 중 하나는 미국 함정을 쿠바 영해로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함정을 쿠바로 보내 소련 함선이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를 쿠바 정부로 운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하고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해서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사일 건설 자재를 싣고 쿠바 쪽으로 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 명령을 내렸고 만약 물자가 발견되면 압수하고 거부하면 격침하라며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은 미국의 쿠바 봉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후르쇼프 서기장은 미사일 부품과 기술자를 태운 소련 선박에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쿠바로 진입을 강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전 세계는 핵전쟁의 불안에 떨면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물론이고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맞닿는 모든 곳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에서 서구권 국가를 향해 발사된 핵미사일은 어떤 것이라도 소련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가 미국과 소련의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 세계가 핵전쟁의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이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사실이 폭로된 지 12일 만인 10월 26일. 후르쇼프 서기장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사일 부품을 싣고 쿠바로 향하던 소련 선박들이 방향을 바꾸고 되돌아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쿠바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세계는 핵전쟁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비난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냉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소련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정부에 군사와 경제, 기술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안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니콜라 테슬라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미국의 20세기는 역사와 인간의 삶을 바꿔놓은 위대한 발명가와 거대 기업인들이 다투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역사물 전문 미디어는 존 록펠러와 헨리 포드, 월트 디즈니, 토마스 에디슨 등과 함께 니콜라 테슬라를 역사를 바꾼 7대 인물의 한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달나라의 분화구 이름에도 테슬라가 있고 소행성 테슬라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인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이 시대의 총아 전기자동차의 이름도 테슬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니콜라 테슬라라는 인물이 얼마나 인류에 큰 기여를 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발명가이자 물리학자, 전기공학자의 기계공학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발명했고 특허를 갖고 있었지만 그가 만들어낸 교류전기 체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명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가 대륙과 국경을 넘나들며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1856년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인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세르비아 계통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이 됐지만 오늘날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각각 테슬라가 자기 나라 출신이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르비아 정교회의 사제였습니다. 테슬라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 체코의 프라하에 있는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즉 공과대학에 다녔습니다. 테슬라는 중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수학, 물리학 등의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독일인 교수로부터 전기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으며 이것이 후에 그가 교류 전기장치를 개발하는 단초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학교를 마친 후 토마스 에디슨의 유럽 지사인 헝가리 전신국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토마스 에디슨의 전력 생산과 공급 방식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테슬라는 에디슨의 직류 전기에 결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과거부터 흥미가 있었던 교류 전기에 관한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 자장의 원리를 이용한 완전히 새로운 교류 전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시스템을 보완해 가면서 필요한 모든 장치들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상 유도 모터, 위상 분할 유도 모터, 다상 동기 모터 등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개발한 다상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기를 생산하고 전송하고 분배하는데 또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개발한 직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합니다. 직류 전기는 그 시대의 총화로 각광을 받고 있었지만 이 장거리 송전이 어려운 결점이 있었습니다. 직류 에너지는 발전 장치에서부터 4.8km 정도 이상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뉴욕에 전력을 공급하던 에디슨의 방식은 공장이나 주택가에 수많은 소형 발전소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누구든 전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발전기 주변에 땅도 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과 공급의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테슬라는 토마스 에디슨의 파리 지사 책임자의 주선으로 1884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에 온 후 테슬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테슬라는 1891년 그의 또 하나의 유명한 발명품인 테슬라 코일을 제작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강한 전압이 필요하게 됩니다.
테슬라 코일은 간단한 장치로 수십만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엄청난 고전압을 발전시키는 이 장치로 전기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거리까지 보내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교류 시스템은 전압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전압은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에 의해서 가정용인 220볼트로 떨어집니다.
송전 거리가 불과 몇십 미터에 불과한 DC 방식과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 생산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고 그 효율성이 뛰어났습니다. 테슬라 코일은 오늘날까지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기술에 여전히 사용되는 발명품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정용 전기를 수천 헤르츠의 고주파로 바꾸는 기능을 사용해 최초의 형광등과 네온등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직류 시스템을 보급한 에디슨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를 고수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많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던 또 하나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발명품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영입해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측 사이에는 이른바 전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디슨은 교류가 애완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사형수를 교류 전기 충격으로 처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에디슨에 대항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법정으로 먼저 7년이라는 긴 세월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도전은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웨스팅하우스사는 테슬라의 AC 발전 시스템을 미 전역에 적극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C 방식이 더 우월한 기술이라는 믿음이 점차 힘을 얻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아예 테슬라로부터 교류 발전기의 특허권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는 21만 6천 달러, 오늘날의 가치로는 약 700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95년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에 최초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소에서 35km 떨어진 버팔로시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한 곳에서 전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그때까지 공급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전기를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여러 곳에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특히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 AC 전력을 공급하자 웨스팅하우스 방식은 대세를 굳히게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904년 센트루이스 세계 박람회 계약도 따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를 끌어들임으로써 1907년까지 미국의 전류 시장을 장악하는 전성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발전기 특허를 웨스팅하우스에 매각한 이후에도 1943년 타계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발명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엑스레이와 무선 송신, 날개 없는 터빈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사용하는 무선 어뢰도 만들었습니다. 또 전파와 레이더를 이용해 원격으로 조종되는 함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이 실제로 그런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실제로 그의 발명품이 전선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무선 전력 송신 기술의 상용화를 시도한 최초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을 세워 수 킬로미터까지 전류를 보내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투자자 JP 모건에게 대서양을 넘어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송전탑 워든 클리프 타워에 투자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중간에 뜻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테슬라는 막대한 빚만 떠안았습니다. 그는 이 연구에 나머지 일생을 다 바쳤지만 결국은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년기가 되어서도 테슬라의 발명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을 전전하는 가난한 생활을 계속했지만 머릿속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새로운 중력 이론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말년에 들어 그는 점점 더 고립된 채 지냈고 1943년 1월 7일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쓸쓸히 숨을 거뒀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 후손을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미남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그였지만 워낙 연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여성과의 특별한 인연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교류전기 개발로 인간 생활 향상에 혁명적인 기여를 한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